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의 마지막에 총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홉 가지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인침,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구속 화해, 성화 이 아홉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성화 부분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은 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평생,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신 저자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성화의 그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눠드렸던 오가의 삼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 나눴는데, 여기 이 저자, 런틴 스미스라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더 이제 당부의 말이죠. 이 당부의 말로써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리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했던 내용을 오늘 그냥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이제 오늘 내용을 들으실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라기보다도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같이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이제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철저히 자각할 때까지는 성장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의 원천이시며 시작이시며 믿음으로 그분께 결합한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적인 것들, 원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거룩함의 원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이 거룩함을 원하죠. 또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참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이 거룩,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정말 어떤 것이 거룩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나음을 입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법을 이제 몰라서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거룩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가 문제냐. 이것을, 이제 이 저자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것이 다 헛되이 달리고 헛되이 노력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출발이. 모래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쌓는 대로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구멍이 난 그릇에 물을 붓고 이제 그것을 담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애쓰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뭐냐? 모래성 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트레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지혜는 저주받을 잔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의는 죄악이요 저주일 뿐이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거룩함은 오물이며 더러운 누더기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구속은 속박과 노예일 뿐이라.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다른 것에 연관시키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이 거룩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이제 인용하셨는데, 여기 저자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내가 붙들 것은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뿐. 벌거벗은 나에게 주께서 옷 입혀주시기를, 무기력한 나에게 주께서 은혜에 베풀어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혈연, 우리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나도 거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죄의 권능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이제 좀 중간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며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는 의사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날마다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만나를 얻으러 나갔듯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늘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에 거하는 삶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거룩함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자가 한 부분에 제가 이제 저의 여태까지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들을 추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냥 잘 따르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삶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보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 이 성경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사실은 참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7장 부분이 참 중요한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실 이 바울의 모습은 이제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을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정말 너무나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바울이 갑자기 오호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아, 바울도 간혹가다 죄질 때가 있구나.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그럼 바울도 나도 죄지니까. 뭐 요런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로마서 7장 24절의 구절은 단순히 아, 나 죄 한번 졌어.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이 그러나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놓고 8장에 딱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갑자기 너무나 반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구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은 그냥 죄 한번 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 8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이 이런 거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고백이 참 이러한 고백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고백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긴 하죠.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참 예전에도 몇 번 성경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죄 한번 졌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절규예요, 절규. 내가 이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걸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그냥 안 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여러분 뭐라냐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요. 이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할수록 아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그냥 아이 나 한번 죄졌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663가지인가 8가지 율법이 그 600가지 이상 되잖아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우리처럼 율법 대충 알고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나아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600가지를 진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여러분이 한번 추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뭐 왜 안 돼?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은 거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살았다면 아이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걸 아마 깨닫게 되셨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 저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먼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함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여러분 기도가 가장 기초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함의 삶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육신적이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 앞에 간절한 자기 부인을 통한 그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이 기도는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볼 때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 부인이 갑자기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안 나와요. 이 자기 부인이 언제 나오느냐? 철저한 실패를 맛볼 때 자기 부인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한 실패. 즉 우리가 로마서 8장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절규가 있어야만 8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이제 승리의 단계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는 교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나를 우러러볼 때 자기를 정말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이 처절한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정직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인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우리가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기 부인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정직해진다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거룩해 보이고 성경도 많이 쓰고 교회의 신비를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율법 하나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맛봅니다. 쓴 경험들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절망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슬픔들, 어떤 이 고난, 이런 우리가 있는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러한 주님 믿고 나서 겪는 이러한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인한 이 힘든 것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고난을 한번 맛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쓸모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슬픔과 어떤 이런 어려움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당신은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옛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실패와 패배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자기 부인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실패라든지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장소이고 또 십자가는 나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죽어져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나 또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해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옛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러한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그냥 안 되고 우리의 이 자아가 쉽게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무는 동안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이 안락하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락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많은 실패를 맛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붙잡지 않고 이제 새사람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맛보지 않을 때는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부인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할 때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질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 보기도 하고 또 뭐 뭔가 좀 선물도 좀 줘보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저 사람 안 믿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방법을 써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방법, 자기의 세상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다가 뭔가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한 모래성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길 그럽니다. 이러한 자기의 방법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나도 다른 사람이 미워져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수동적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아, 나는 없고 주님만 사신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난 죽었으니까 난 죽었습니다.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을 멈추고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주님의 방법을 찾는 것, 주님을 추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내 안에 중심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이 가만히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 주님의 방법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영 안에서 걷고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여태까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대개의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첫 번째 방법들 우리 안에 생각나는 그런 첫 번째 방법들이 육신적인 방법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강하고 또 우리가 오랜 세월 육신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전히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 안의 방법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두 구절만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 3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러우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미선이 없나니. 제가 왜 이 구절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로마서 7장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 아 정말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영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관적으로 분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분별할 때 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과 야고보 3장 17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영에 이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것이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기쁨이 있는가? 또 이것이 화평이 있는가? 이것이 오래 참음이 있는가? 이것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는가? 이것이 선함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온유함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순수하고 또 평화롭다 그랬어요. 이것이 순수한 것인가?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직관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예,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기 전에는 여러분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아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게 일을 하다가 일을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두르다 보니까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그랬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그 상황이, 환경이 사울을 계속해서 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실패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꼭 필요한 얘기라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좀 사실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걸 일부러 한 이유가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우리가 자신을 못 박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인생의 철저한 이 육신의 실패를 맛볼 때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맛볼 때마다 아 주님이 내가 쓸모없다는 걸 가르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 내가 짓는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싫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는요 육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나서 그때 아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붙잡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주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의 음성 나를 내려놓고 이제 이 빈 내 중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순종. 그 뜻에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 하시고자 하셨던 일인 것이죠.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